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유다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4절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눌 때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덜 강조한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하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다. 그 이단들을 성도들이 조심하고 또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온전함에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표현들을 디모데에게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에도 말을 했어요.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장 4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슬쩍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슬쩍 들어온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의의를 제외시킨다.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어떤 일반적인 의의로 모든 것들을 다 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안 가르치든지 그가 경건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부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연구반에 참석해서 그 선생의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가 아주 탁월한 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성경 그 강해 선생님은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공개적으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흥미있는 성경 선생일지는 몰라도 불경건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새교거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새교거리란 아주 그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가장 유사한 표현으로서 방탕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탕함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제멋대로 생활하는 교만하고 무례한 그런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교거리, 즉 부도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교거리로 바꾸어 자행자재하는 위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경고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날 배교자들의 특징은 커다란 부도덕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도덕의 위대한 교훈들을 왜곡하여 그것을 새로운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우들은 뭐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사랑을 성으로, 또 두뇌를 돈으로, 문명을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생각하는 사실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세상에서 문제되는 것 가운데 사람들은 사랑을 성으로, 두뇌를 돈으로, 문명을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생각하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신조어는 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페리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러한 여섯 가지 항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의 선물이다. 종교란 실제로부터 도피의 기관이다. 인간이란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너무 많은 소원을 가진 멋진 고릴라다. 도덕이란 기호의 문제다. 사랑은 기교다. 인생은 유희다. 이것은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마는 참 그릇된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꽤나 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방탕은 공의가 깨진 교만한 태도를 특징으로 생각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의적인 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가정이나 국가의 기초를 이루는 도덕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마음에 드는 아무하거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교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유다 당시 배교자들은 노스틱주의였어요. 이 노스틱주의는 육체란 필연적으로 악한 것이고 오직 영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결론은 사람이 그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마음대로 만족시킬 수 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부도덕이나 부끄러운 죄 등을 마음대로 저지르면서도 공공연하게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노스틱주의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동일한 사상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도덕은 첫 번째 이단 노스틱주의보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노스틱주의 또 다른 측면은 참된 하나님 그리고 참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의 서신서에서 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항상 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오랜 시간 할애를 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의 중요성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는 과거에 있었던 여섯 가지 배교에 관한 신뢰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배교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이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이 헬라어는 아피스테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제거하다, 철거하다, 가버리다, 떠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사용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데 그 단어가 저는 그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배교라는 말이요. 그것은 교회의 퇴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휴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거 즉 교회의 퇴장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신자들이 떠난 후에 전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신자들이 떠난 후에 전적인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된 의문문이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전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참된 신자들이 모두 휴거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유다는 과거에 있었던 여섯 가지 배교에 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쭉 말해주는데 세 가지 단체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송을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장 5절부터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다는 과거에 있었던 여섯 가지 배교에 대한 신뢰를 들어주고 있는데 세 가지 단체와 세 명의 임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광야에서 불신했던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교자들을 심판하신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보고를 가데스 바네에 바냐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두 명을 제외한 그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가능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그 땅이 훌륭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땅이 훌륭한 곳이라는 확신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과 싸워서 우리가 죽느니 이 광야에 머물러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배교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근거를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던 것을 그들은 잊고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 땅으로 데려가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겨나서 모든 성인 세대가 죽기까지 38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자손들을 핑계로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도 종종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핑계를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돌보아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교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본보기입니다. 6절로 가볼까요? 두 번째 뭐가 나오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진리를 아주 귀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는 물론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때에 그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은 인간과는 달리 후손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성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각 천사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피조물 가운데 일부가 반박하여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두 가지 무리로 나뉩니다. 아주 크게 반역했던 집단들은 갇혀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무리의 타락한 천사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언급된 귀신들이 분명하며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수년 동안 자유주의 쪽에서 초자연을 부인하고 천사와 같은 피조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러한 그 단체에서는 우리는 물질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나 천사와 같은 미신적인 개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뭐가 필요하냐? 이러한 주장들이 팽배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시대에 사라지는 미소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헉슬리라고 생각하는데 1963년에 벤 허크토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그 글의 첫 부분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이 우리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서서히 무시당하고 있다. 곧 기독교가 소멸해가는 것이다. 성경 이야기가 멀리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종교에 보다 더 깊은 내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인간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미신적인 개념이다 라는 말입니다. 참 이러한 주장, 벤 허크튼이 1963년에 또 이런 글을 썼어요. 그 후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자유주의는 교회와 또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의 사멸을 예언해왔습니다. 1963년경 시카고 신학대학의 윤리학 교수인 깁슨 웬터는 교회의 몰락이라는 저서에서 아래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한때 그 다양성으로 이름을 떨쳤던 미국의 개신교는 이제 거의 새로운 신앙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십 년 이내에 미국의 개신교는 차디찬 돌멩이처럼 죽어버릴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은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의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떤 반박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년 전만 해도 물질주의적 시대는 인간의 본성이 점점 개선되고 있으므로 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미꽃이 아니라 냄새나는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찬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럽고 말로 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더러움과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악마가 없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악마를 만들어내야 했을 것이다. 인간성이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류의 일원이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법이란 제한을 없애버리면 놀랍고 자유로운 사회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15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리라. 천년 왕국 동안에 이 마귀의 세력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가, 악한 세대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들을 알고 깨닫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더 귀한 신앙을 지키며 나가야 할 겁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를 소개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것은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마 교회의 영원한 본향인 새 예루살렘과 이 땅 사이를 왕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다스리는 천년의 어느 기간 중에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언젠가 천사들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유다서의 설명과 대응하는 천사의 심판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어두운 구덩이라는 표현이 쇠사슬에 묶여 가둬둔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결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장소에 가두어 엄중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참 이 유다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배교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에 참으로 유익한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다서를 보시면서 참 진리라고 하는 게 뭔가,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교훈 얻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영적 양식이 귀하게 계속해서 쌓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